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세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날 하루에만 전 세계에서 23만 건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브레세스 사무총장은 너무 많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염을 억제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전염병은 점점 더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까운 미래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사무처장은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는 북미와 남미 국가를 언급하면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특정 지역에 제한적인 봉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사무처장은 WHO 조사팀이 중국에 도착해 격리 중에 있으며 중국 보건당국과 화상으로 이미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특정 사업장의 실내 운영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어제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 영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특히 감염률이 높은 로스앤젤레스 등 29개 카운티의 경우 실내 쇼핑몰과 예배 장소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주입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도 술집과 식당 등에 대한 규제를 복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김정한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소마 히로이사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조치해 방위백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16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또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 북한 핵 위협을 부각했습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오늘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난한 미국의 성명에 대해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 국무부가 중국과 다른 연안국들 간 불화를 조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과 국제법을 왜곡하고 이 지역의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비난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완전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옹호한다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한 협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실시한 비공식 예비선거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치러지는 입법회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선거를 주최한 조직위원들이 의회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등 수십 개 정보통신 IT 기업들과 17개 주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중단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17개 주와 워싱턴 DC는 어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60개 이상의 대학들도 지지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한 IT 회사들은 미 정부의 이번 규제가 회사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제시한 2021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의 역점은 미사일, 주한미군, 북한 인권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미군 정찰기들이 최근 주일 미 공군 기지에 집결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가 겹치면서 올 들어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2021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예산안을 통해 보는 의회의 한반도 관련 핵심 사안을 이재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회가 행정부에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한반도 외교안보 키워드는 미사일 주한미군 그리고 북한 인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북한 내 인권 증진을 돕는 방향으로 한반도 주요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상하원 군사위가 최근 승인한 국방수권법안은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단계 지상기반 요격기 개발과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 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1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북한에 점증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매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는 미사일 방어 강화 조치입니다. 특히 하원 군사위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비해 국방부가 관련 준비태세에 나서도록 하는 조항을 올해 처음으로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또 인도태평양 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조치를 법안에 공통적으로 담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주한미군을 현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3년 연속 이어지는 의회의 조치입니다. 한반도 외교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이번에도 북한 인권과 대북방송에 집중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북한 관련 예산을 인권 증진 활동에만 국한하고 대북방송 시간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무예산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세출위는 대북방송 등 미 국제방송처가 관장하는 국제방송 활동과 운영에 행정부의 요청액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약 1억 7천만 달러 준 약 6억 3,700만 달러의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엔 약 1억 9천만 달러, 자유아시아 방송에는 약 3천만 달러의 예산을 권고했습니다. 세출위는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무예산안에는 5년 적용의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례적으로 담겼습니다. 그 밖에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군비 증강 계획은 상하원 군사위가 이번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대적인 대중국 견제 계획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미군 정찰기들이 최근 주일 미 공군기지에 집결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내 도발 징후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면서도 일상적인 작전상 움직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12일 미 공군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미 네브래스카주 오펏 공군기지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미 공군기지로 이동한 것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에 특화된 대형 정찰기로 미 공군이 단 3대만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찰기는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지난해 연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을 때도 가네다 기지에 전개돼 한반도 정찰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코브라볼 외에 8에서 12km 상공에서 지상기지와 병력, 장비 등의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는 EHC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도 지난 11일 미 워싱턴주 페어차일드 공군기지에서 가데나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한 미 공군이 두 대 보유하고 있는 RC-135U 컨베센트 정찰기도 지난 9일 남중국 해에 이어 11일 한반도 동해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한반도의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 컨베센트 정찰기는 지상에서 나오는 전자신호와 전자파를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북한 화성 15형 미사일에서 나온 전자파를 포착해낸 것도 이 컨베센트 정찰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에 정찰 자산들은 조기 경보와 적의 잠재적 공격과 작전의 지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potential launch on the horizon, and so that could be one reason. However, there are also
한국 작전 구역 내에 이들 자산이 배치된다면 북한의 활동에 대한 조기 경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배치는 영내 잠재적 도발과 관련한 정보 평가에 따른 대응일 가능성도 있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 가능성에 대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미군 정찰 자산의 일상적 배치 활동의 일환일 수도 있다며 목적을 단정 짓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13일 VOA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다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번 정찰 자산 배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need to look at this in the context of the US and South Korea that are both pushing to re-engage with North Korea diplomatically.
정찰 자산 배치는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한편 미국이 북한 관련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북한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전략적 메시지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또 미국은 이를 통해 대화 제의를 무시하기보다는 대화를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들 정찰기가 뛰어난 신호정보 분석 역량을 지닌 만큼 영내 출연 자체가 북한의 위험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와 태평양 공군 등은 코브라볼 등 주요 정찰 자산의 일본 집결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매각된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대체 선박으로 알려진 북한의 태평호가 남포의 석탄 항구에 정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최대 선박이 유엔의 제재 품목을 취급하는 항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대형 선박 한 척이 남포에 정박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지점은 북한의 최대 석탄 항구가 자리한 곳으로 이 선박은 지난 11일부터 14일 현재까지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선박으로부터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한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서 이름 등 주요 정보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BOA가 마린 트래픽의 위성 추적을 통한 선박 식별 방식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이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단 태평호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AIS와 별도로 위성을 통한 선박 식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BOA는 1일 단위 위성 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를 통해서도 태평호와 길이가 같은 선박이 지난 11일 남포의 석탄 항구에 접안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태평호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 북한이 새롭게 구매한 선박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베트남 선사 등으로부터 중고 화물선을 구입했다며 이 선박을 태평호로 지목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돼 최종 매각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대체하기 위해 태평호를 구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태평호는 길이 167m에 중량톤수 2만 6천톤으로 북한에서 사실상 가장 큰 화물선이었던 와이즈 어네스토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태평호가 정박해 있는 지점은 2018년 와이즈 어네스토가 억류되기 전 마지막으로 석탄을 싣고 출항한 항구와 동일합니다. 다만 북한의 최대 화물선인 태평호가 어떤 이유에서 유엔 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북한의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의 모습을 드러냈는지는 현 상황에선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의 석탄 취급 항구들은 국제사회의 광물 관련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한산한 모습이 관측되어 오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석탄 항구에 드나드는 선박의 숫자가 잠시 줄어들긴 했지만 4월부터 선박들의 움직임이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남포를 비롯한 북한 내 주요 석탄 항구에서 보인 선박들의 움직임이 불법 석탄 수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남포에 머물다 떠난 일부 선박들이 중국 근해로 이동해 바지선 등의 석탄을 하역했다면서 지난해 10월 중국 닝보 저우산항 앞바다에 정박한 북한 선박 10척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양경비대는 지난 5월 합동으로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 등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이 지난해에만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칠레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송환할 북한 국적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칠레는 지난달 29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에서 내무부 기록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63건의 노동허가 비자를 발급했지만 현재 유효한 비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63건 중 49건, 약 80%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발급됐고 2010년부터 4년간 발급된 비자는 14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고용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칠레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자, 즉 노동허가 비자를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사례가 없다고 칠레는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북한 등 6개 적대국으로부터 대량 전력 시스템 장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적대국들이 시스템에 제기하는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이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에너지부가 북한 등 대량 전력 시스템 BPS 장비 수입을 금지한 6개 적대국 명단을 담은 연방 관보를 공개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지난 7일자 관보에서 적대국들이 비대칭적 사이버 물리적 계획과 작전을 통해 대량 전력 시스템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하며 시스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전력망 장비 수입 금지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초 적대국이 이 시스템 장비에 가하는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한 행정명령 13920호에 서명한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송전과 전력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대량 전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스템 보호 방안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미국의 국방과 필수 응급서비스, 중요한 사회 기반시설, 경제생활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전력 시스템 전기 장비의 무제한적 해외 공급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대단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또 적대국의 영향하에 개발, 제조되고 있는 관련 장비 사용이 미국의 대량 전력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 시스템 장비에 지나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장비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적대국이 소유 통제하거나 관할 지시하에 있는 개인과 기관들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대량 전력 시스템 전기 장비의 취득, 수입, 양도, 설치 등을 금지한 겁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서는 위해국 위해자에 관한 정의를 제시했을 뿐 해당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 명령에 따르면 위해국가 위해자는 미국 또는 동맹국의 국가 안보 혹은 미국인의 안보와 안전에 상당한 불리한 행위에 장기간 관여하거나 심각한 사례를 통해 이를 저지른 모든 외국 정부나 외국 비국가 행위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관보에는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쿠바 등 6개 수입 금지국 명단이 적시됐습니다. 이들 명단은 미 행정부와 정보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참고 문헌으로는 국가정보국 DNI가 발행하는 14개 위협평가, 미 국가방첩안보센터 NCSC가 발간한 2020-2022 국가방첩전략, 백악관의 2018 국가사이버전략 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는 관보에서 6개 적대국은 행정명령 139210호 실행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라며 적대국 목록이 기타 행정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행할 수 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지난해 1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등 적대국들이 주요 사회 기반시설 파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수법의 사이버 작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올해 2월 발간한 전략보고서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주요 사회 기반시설 보호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북한을 주요 위협국 중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약 5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13일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북한 주민 1,22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인구의 47.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계획, 유엔 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등 5개 주요 유엔기구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2020년 세계식량안보와 영양상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인 전체 국민 48.2%가 영양부족에 노출된 IT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보고서의 43.4%보다 4.2%포인트 증가해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북한 내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은 33.9%로 그 사이에 14%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발육 부진 비율은 19%로 2012년에 28%에서 9%포인트 줄었고 5세 미만 어린이의 과체중 비율은 0.1%에서 2.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32.5%로 2013년 30%에서 다소 늘었습니다. 이 밖에 생후 5개월까지의 모유 수유 비율은 2012년에 68.9%에서 71.4%로 증가하면서 아프리카 가봉과 르완다, 태평양 서남부 솔로몬 제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올해 말까지 최대 1억 3,20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소말리아와 남수단, 예멘 등 만성적 위기국에 지목된 22개국은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데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장기화한 이들 나라 대부분이 식료품 가격 변동과 급등, 식품 공급과 시장 기능, 식품 접근성에 대한 불확실성, 자연재해에 따른 영향에 이미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 국가의 국민 상당수가 굶주림과 영양실조, 질병에 노출돼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성적 위기국 22개 나라의 전체 인구 중 86%가 건강한 식단을 구입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파악했습니다. 하루 적어도 3달러 80센트가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7개국을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나머지 15개 나라는 국제 평균 식품 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 등은 주민의 충분한 에너지, 적당한 영양소 섭취와 건강 상태를 구체화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2030년까지의 유엔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 가운데 일부 목표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기아 퇴치 사업 부분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희입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정부 당국이 인도적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지원 활동에도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ACAPS가 13일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인도적 접근 개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에 대한 제한이 극도로 높은 나라와 매우 높은 나라, 높은 나라 등 세 등급으로 나눴고 북한은 이 가운데 높은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인도적 지원 접근성 제한이 극도로 높은 나라에는 에리트리아와 시리아, 예멘 등 3개국이 또 매우 높은 나라에는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이라크, 이란 등 13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높은 나라로 분류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차드와 수단, 에티오피아 등 17개국입니다. 0에서 3점으로 점수가 매겨진 세부 항목에서 북한은 인도적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가장 나쁜 점수인 3점을 받았습니다. 또 서비스와 지원 접근 제한, 국가 내 이동 제한, 인도주의 활동 방해, 지형, 기후, 기반시설 등 환경의 물리적 제한 등에서는 2점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입국 제한에서는 1점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카메룬, 수단 등과 함께 지난번 보고서보다 인도적 접근 상황이 개선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도적 접근에 대한 제한이 올해보다 한 등급 높은 매우 높은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지뢰 및 미폭발물 존재 항목에서 1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 항목이 0으로 표기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이 취한 조치가 위기 계층의 지원 접근과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 모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동 제한과 국경 차단,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많은 조치들이 인도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원 전달 보장을 위한 인도주의적 면제가 부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 수준을 10점 만점에 5점, 2점인 높은 위험 단계로 분류하며 대응 역량 부족이 최대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갱신된 내용을 통해 북한 인구의 39%가 식량 부족 상태라면서 농업 생산량 부족과 부적절한 식량 활용,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주민 700만 명이 적절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감염병 환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장비와 약품,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840만 명이 안전한 식수원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골 지역의 기초적인 위생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10명 중 9명은 안전한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 물자가 북한에 도착했다고 국제적십자연맹이 밝혔습니다. 먼저 마스크와 코로나 진단 키트가 도착했고 앞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기와 방역용 보호복 등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13일 북한에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자가 신의주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IFRC 아시아태평양 지부는 1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조선적십자사에 전달되기에 앞서 현재 검역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FRC 대북지원 물자는 중국 베이징에서 육로로 북중 국경 지역 단둥을 거쳐 신의주로 반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방역 물자는 코로나 진단 키트 만 개와 마스크 4천 장입니다. IFRC는 유전자 증폭 검사기와 방역용 보호복 등은 아직 베이징에서 단둥으로 출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IFRS는 지난 2월 20일 신종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의료 장비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요청해 나흘 만에 승인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첫 대북 면제 조치였습니다. 당시 IFRS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인 보호용품과 확진 유무키트, 발병 가능성에 대비한 필수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FRC는 앞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 물자 반입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시장에서의 물품 부족 현상으로 물자 조달에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남북관계 경색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가 겹치면서 올 들어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 계획도 당분간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가 14일 공개한 2020년 이산가족 교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민간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는 서신 교환만 4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차례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생사 확인이나 상봉은 아예 없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중 민간 차원의 생사 확인은 한 차례 있었습니다. 통일부의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 통계는 통일부의 허가를 얻은 사례들만 집계한 겁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집계된 민간 차원 교류는 서신 교환이 16건, 생사 확인 2건, 상봉 1건 등이었습니다. 또 2018년엔 서신 교환이 37건, 생사 확인 7건, 상봉 1건 등이었습니다. 올 들어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가 급감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산가족 교류가 이루어지는 주무대인 북중 국경 지역이 봉쇄된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우영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민간 부분 교류라는 것은 어차피 당국이 안 하고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민간 브로커를 통해서 하는 것들인데 지금 국경도 완전히 폐쇄돼 있고 어차피 이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위축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남북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의 위축은 한층 더 심각합니다. 남북 간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9.19 평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었던 2018년 당국 차원의 생사 확인 건수는 292건, 총 1,996명이었고 방북 상봉은 170건, 총 833명에 달했습니다. 그해 8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됐고 9.19 평양 정상회담에선 상설 면회소 개소와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2019년과 올 상반기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당국 차원의 교류가 전면 중단된 것은 신종 코로나 사태의 여파와 남북관계 경색이 겹쳐지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2020년 시행 계획에서 인도적 협력 차원으로 오는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 대응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교류 등 남북 협력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신종 코로나의 전 세계적 확산세가 한층 심각해지면서 방역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더 꺼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역 협력을 앞세워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도 그만큼 현실화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우영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방역 문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여전히 방역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상관없지. 북한이 코로나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식적인 고리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 논리적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국이 북한에 대규모 식량 지원 같은 반대급부를 제공하면서 성사되곤 했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지금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더 낮아진 국면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요구는 한국이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로선 과거보다 치러야 할 비용이 더 커진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합의된 약속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 이제 4.27과 9.19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금강산 개선 공단 사업 우선 정상화, 그다음에 철도 도로 연결, 그다음에 보건의료 산림 이런 인도적 협력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거를 할 의지를 보여야만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난달 25일 기준 한국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올해 사망한 신청자는 1,3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13만 3,386명인데 이 가운데 생존자는 약 39%에 해당하는 5만 1,367명입니다. 특히 생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90세 이상이 26%, 80대가 40%나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이 영국의 인권 제재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제재 결정은 영국의 인권 기준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제재 조치가 어떤 나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면서 이번 제재는 해당 국가 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벌하지 않고 가해자들을 겨냥한 과학적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제재 조치에 대한 결정은 영국의 인권에 대한 우선 사항과 활동의 심각성, 제재의 영향 가능성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 인권 제재 규범화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제재 대상 지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 6일 첫 독자 인권 제재 대상에 북한의 주요 공안기관 두 곳을 포함시켰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해 50년간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 고문, 살인의 책임이 있는 두 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11일 영국의 대북 인권 제재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설정한 레드라인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행동이라고 전 미국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 파인바움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심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merican interests in Asia actually have been pretty consistent for 150 years. Didn't start.
파인바움 부회장은 13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 국면에서 미중러 경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관심 사안은 지난 150년간 한결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설정한 레드라인은 항행의 자유 침해 등 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영내 동맹국들과 이전만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중국의 발전을 막아낼 수 있는 전략이 없어 우려된다고 파인바움 부회장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가 더 활발해져 안보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며 미국이 국제적으로 짧은 영상을 제작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Security tensions are but the things that integrated these two countries are now being retracted.
파인바움 부회장은 미중 간 안보 갈등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양국을 통합되게 했던 것들이 서로를 멀어지게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3국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게 되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대행은 중국은 20세기 초부터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지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으로 중국의 어젠다가 다뤄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W.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테러 대응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무역 합의를 시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등 중국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현재 의회 내 초당적인 대중국 강력 기류 속에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발전을 저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적 목적의 일부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견해를 중국이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with the advent of Trump, with the advent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경쟁 분야에서 협력해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동맹 국가가 아니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두 나라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this is not really a natural alliance and that the US and its friends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유진 루머 러시아 유라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이 2021년 2월 만료되면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It looks like the renewal of the New START treaty is very unlikely. Russian Foreign Minister Lavrov, I believe, spoke about it just a day or two ago.
루머 국장은 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레드라인은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선거 시스템 교란을 한 가지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BOA 뉴스 김칸입니다.
중국의 영내 군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100여 대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호주도 최근 국방백서에서 기존보다 40% 이상 급증한 군비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관부는 10일 영공 침범 조치에 대응하는 자국 전투기의 지난달 긴급 발진 횟수가 총 59회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중국 국적의 항공기가 32회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26회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해 동안 일본 영공 침범에 대응한 총 947회의 긴급 발진 횟수 중 중국 항공기 대상이 675회로 약 71%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6% 늘린 1조 2680억 500만 위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내의 미 동맹국들도 군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10일 231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의 일본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는 타이완에 대해 기존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패트리어트 PAC-3의 운용기간을 30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부품 거래도 승인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1일 2020 국방전략 개정판과 군구조계획을 공개하면서 종전의 방어중심의 전략에서 억지 역할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기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0년 동안 2,70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6년 호주 국방백서에 명시한 10년간 국방 투자액보다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은 영내 핵심 동맹국들과의 방위 협력 확대를 통해 대중국 견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미국과 호주, 일본 간 장관급 회의인 3자 안보 대화 뒤 채택한 공동 성명문에서 중국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내 군사 위협 행위를 규탄하면서 가시적인 방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에스퍼 장관은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10개 국방중점 목표를 제시하면서 대중국 견제 정책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는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미국이 지닌 월등한 이점이라며 이들과의 조정된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Recognizing that these like-minded nations are an unmatched advantage that China and Russia do not have.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도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영내 방위 역량 증진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ore broadly, including things as how we can work together to support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데이빗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25일 한국은 수십 년 전 안보 수요국에서 제공국으로 전환됐다며 한반도를 넘어선 영내 역할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의 경우 최근 군 현대화 목표에 따른 국방비 지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영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대중 위협 인식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Going to have to start to become clear or they're going to accept the activities of China.
그러면서 대중 위협은 더 이상 미국이 홀로 맞설 수 없는 공동의 위협인 만큼 한국 역시 위협을 직시하고 선택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남부 앨라바마주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테레사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레사 씨의 여덟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선생님 뭐라고 부르나요?
미국에서는 그냥 이름, 그냥 이름은 제 이름 불러요. 그런데 제, 예, 제 저는 그냥 주레너, 주레너예요.
자동차 부품의 불량을 검사하고 원인을 파악해 불량 규모를 줄이게 만드는 인스펙터, 검사관으로 아니 그 이상의 일을 담당했던 테레사 김씨. 인스펙터와 인벤토리 관리자로서 사무실과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트레이너. 매일 아침 적어도 한 명씩은 훈련을 시키는 업무가 일상이 됐습니다.
워킹 페이퍼를 쓰는 거를 이제 먼저 교육시키고 이 제품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김에 이름이 무엇이며 그런 거를 이제 다 설명해줘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파트를 어떨 때는 비슷한 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들을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 이거는 레프트 사이드고 이거는 무슨 운전석 좌수석 사이드고 이런 그런 파트들이 이게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켜보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이제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반나절 동안은 지켜봐줘야 돼. 걔네들이 잘못하는지 교육을 다 시켜도 이제 처음 와서 설명 들으면 잘 언더스탠 잘못해가지고 뭐 막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로 교육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지적하면서 이제 또 교육시키는 단계가 있고.
감독관으로서 이렇게 꽉 짜여진 업무 일정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던 테레사 씨. 그러나 최근까지 회사에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였습니다. 미국 정착 후 이렇게 장기간 일을 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두 달 한 것 같은데. 거의 두 달.
예. 두 달 보신 거예요?
예, 두 달 놀았어요.
쉬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좋기는 좋은데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니까 온몸이 쓰시고 그래서 그동안 무슨 영어 공부도 들어 하기도 하고 무슨
지난 3월 말 조지아주와 앨라베마주의 현대와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와 공장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당초 2주로 예상됐던 상황은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직원들은 생계를 위협받을까 염려가 컸었습니다. 당시 미 정부는 실업 관련 부양책인 코로나 구제법인 CARES Act를 발표했고 4월부터 시작해 7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골자는 주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에 추가로 매주 $600를 실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100% 연방정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테레사 씨도 최근 다시 출근하기 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냥 실업수당이면 안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600불을 줬잖아요. 매주마다 600불이 나왔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됐죠. 예, 여기 우리 회사들에 미국 애들이 월급 진짜 조금 받고 이래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코로나 600불이 나오니까 돈을 더 받으니까 일을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일을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7월 6일부터는 정상 근무로 했으니까 무조건 모두 다 나오라 해가지고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도 이거는 13주밖에 신청할 수가 없어요. 실업수당은 1년에.
또한 미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 긴급 부양책으로 준비한 1인당 $1,200 현금을 지난 4월 중순에 풀었는데요. 테레사 씨 부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테레사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테레사 씨는 취재진에게 2008년에 미국에 온 탈북 난민이 2013년 미국 시민이 되기까지 사연이 많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5년 후에 딱 그 날짜를 기억했다가 이제 그거를 그때 가서 내가 꼭 하리라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5년 전부터 한 4년 반, 6개월 그때부터 이제 나 혼자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제 신청을 3개월 전부터 할 수가 있어요.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저 이제 지금 변호사들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시작했죠. 예.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여기 변호사들한테 일반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북한 사람들을 자기 아직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 변호사들이. 예.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볼까 우리가 케이스 워커가 있잖아요.
미국 입국 당시 두 자매를 가장 먼저 맞이했던 국제난민구호단체 IRC의 관계자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5년 동안 너무 긴 시간을 케이스 워커하고 이 연락이 두절되다 보니까 케이스 워커가 우리를 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케이스 워커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자 하고 그 어느 때 이메일 보낸 게 있었어요. 그 전에 영주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메일 보낸 게 있었고 그 주소로 이제 이메일 써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자체가 변호사들이에요. 그분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시민권을 따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이메일 쓰는 걸 부탁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부탁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아는 것만큼 한번 내 절로 써서 보내보자. 하고 그전 한 길게도 안 썼어요. 내가 시민권 딸 때 이제 5년 됐기 때문에 내가 영주권을 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너네 이거를 연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얘네에서 이제 답장이 딱 왔더라고. 그 사람한테서. 어버이면 날짜를 딱 정해주고 같이 오라고 그러더라고. 동생하고 같이.
신속한 답장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갔는데 우리 그 사람들도 우리가 영어 잘 못하는 거 아니까 우리한테 맞아서 답변하는데 이제 오는 날에 우리가 이제 인터뷰 날짜를 이제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정보가 다 그대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내력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들처럼 서류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서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케이스워커를 찾아가기 진짜 잘했더라고. 신청하는 것도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냥 150불씩 내라 하더라고. 자기네한테 내는 돈은 150불이고 정부에 내 들어가는 돈은 그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게잖아요. 시민권 딸 때 들어가는 정부에 들어가는 돈은 그냥 하여튼 변호사 비용은 별로 안 냈어요. 150불인지밖에 안 냈어.
시민권을 따기 위한 절차로 지문을 찍었던 날 테레사 씨는 책 한 권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빙고프린터 하러 갔는데 거기서 책자를 주더라고. CD하고 예. 그 이제 시민권 시민권 공부할 수 있는 100문제, 그 예상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 네, 그거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CD를 이제 차에다가 꽂아놓고 출퇴근하면서 공부했어요.
미국에 입국하기 1년 전, 중국 베이징에서 동생과 함께 머리에 띠를 두르고 영어 공부를 했던 테레사 씨. 시민권 면접을 앞둔 두 자매는 이전과 다름없이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이제 들어서 알아야 대답해야 되는 게기 때문에 들어서 공부해야지 써서는 절대로 눈으로는 공부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듣고 이제 문제 나오면 답변하는 식으로 계속 하루에도 그냥 하루 한 세 문제씩만 외우면 뭐 며칠이면 다 외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무슨 속달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뭐 그동안은 진짜 자다 깨나서 물어봐도 대답할 정도로 공부했어요. 동생하고 둘이서 굉장히
유비무환이라고 면접 전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보러 가는 날이 됐는데 이제 그 전날에 이미그레이션까지 가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 차가 막힐까 봐 동생하고 둘이서 저기 호텔 그 앞에 호텔을 얻었어요. 이미그레이션 앞에 호텔을 얻고 그날 저녁에 그 37문제 필기 시험 치는 거 공부를 둘이서 죽으라 하고 공부해가지고 그걸 100문제 안에 다 들어가는 기대가지고 한 몇 번 써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시민권 면접일이 다가왔는데요. 아침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인터뷰하는 날 진짜 땀 뺐어요, 땀 뺐어. 아이, 가슴이 막 얼마나 두근거리고 하는지. 근데 이제 묻고 질문하는 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네가
면접관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당황했던 테레사 씨.
이 사람들이 네가 뭐 어? 북한에서 무슨 어떤 일을 했냐 뭐 이런 거랑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물어볼 때 막 얘네들이 말을 잘 understand 잘 안 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인터뷰 보는 여자가 나보고 she don't understand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자르겠다는 식으로 딱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내라는 그 다음에 아이고 안 돼.
면접관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당황했던 테레사 씨.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테레사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67년 7월 14일 알프레드 노벨이 영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처음으로 공개 실험합니다. 노벨은 광산 폭발 등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뿐만 아니라 연기가 안 나는 화약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노벨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명가이자 화학자, 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내며 17살 때 5가지 언어에 능통할 정도였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노벨은 특허를 350여 개나 낸 스웨덴의 대표 발명가입니다. 그러나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발명 의도와는 달리 다이너마이트와 화약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죽기 1년 전 1895년 유언장을 작성해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노벨의 유언에 따라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6개 분야에서 공헌한 사람들이 매년 상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은 유언장에서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4개 기관을 노벨상 수여 기관으로 지목했고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10월 초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그 해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평화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식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1913년 7월 14일 미국의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납니다. 포드의 출생시 이름은 레슬리 린치 킹 주니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했고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미시간주로 이사한 후 남편과 이혼하고 제럴드 루돌프 포드와 재혼합니다. 그래서 제럴드 루돌프 포드 주니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새아버지는 포드를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17살이 될 때까지 새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알고 자랐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 진학해 경제학을 전공하고 예일 로스쿨로 진학해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1948년 하원 의원에 당선되는 것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제럴드 포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부통령과 대통령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술의 혐의로 사임하면서 포드가 부통령이 됐고 1974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리처드 닉슨의 사면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드의 재선 실패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